라스트 레슨 16 작별 인사. 지금도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죽음이나 슬픔이 아니라네. 그때 그 말을 못한 거야. 새벽에 가장 먼저 머리를 쳐드는 새, 부지런히 아닌 예민함. 인터뷰를 위해 선생을 뵙는 마지막 날이었다. 사진작가 김용호가 이어령 선생님을 간절히 찍고 싶어 했기에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평창동을 방문했다. 김용호와 나는 소설가 김훈의 일산 작업실, 아치울 마을의 박완서를 찾아가 격조 있게 격양된 작가의 한순간을 포착하곤 했다. 한 장의 사진이 글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다. 검은 트레이닝 점퍼를 입고 평상 앞에 앉아 먼 곳을 노려보던 소설가 김훈이나 부드러운 스웨터를 입고 손가락에 낀 루비 반지를 만지며 충만하게 웃던 박완서. 오로지 그 자신으로 약동하는 예술가의 한순간을 잡아내는데 김용호는 최적의 작가였다. 이어령 선생님은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래 위로 정갈한 재색 수트 차림이었다. 풍기는 위용은 여전했으나 그 사이 더 살이 빠져 다리가 양복 바지 안에서 휘적거렸다. 손수 잘라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말끔했다. 아내와 며느리가 나서면 너무 정식으로 자를 것 같아서 당신이 서둘러 가위를 잡아 이발한 머리라며 멋쩍어했다. 목덜미 사이로 가빗날이 지나간 자리가 벌초한 자리처럼 표가 났다. 정원에는 이어령 선생의 시가 조각된 붉은 양철 깃발이 부드러운 바람 사이에 우뚝했고 실내에는 선생의 소설 장군의 수염이 한 글자 한 글자 아로 새겨진 초상화 작품이 새로 자리했다. 이목상 작가가 스승의 날에 선물한 작품이라고 했다. 동상이든 초상이든 동시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이어령이라는 거인을 기록하려고 열을 올렸으나 스승은 자신을 향한 칭송에는 항상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내 얼굴 위에 새겨진 이 글씨가 장군의 수염이라는 소설 전편이야. 자세히 보게나 검은 눈동자에도 글자가 섬세하게 박혀있지. 중편 소설이라 내가 쓰기도 힘들었는데 이목상이 그 소설 전부를 내 초상화 위에 그려넣었어.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작품이지. 날은 푸르렀고 어른의 미소는 더욱 온유했다. 선생은 오늘따라 더 자주 미소를 보였고 나는 그 웃음이 방문객을 향한 수줍은 환대라는 걸 알고 있다. 그는 사진가가 찍은 예술가의 포트레이트 사진집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즐거워했다. 박완서, 백남준, 박서보, 이매방, 황병기. 한 장 한 장 흑백 사진을 넘기는 손가락에 한껏 흥이 올랐다. 각 사람에 얽힌 추억이 소환되자 눈자 위에 환한 전등이 켜진 것 같았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진 찍는 걸 즐겨하지 않으시잖아요. 잘 안 찍어. 찍는 사람마다 날더러 웃으라고 하잖아. 내가 치약 광고 나왔나? 왜 웃어? 하하. 사르트르, 까뮤 사진을 보게. 그들이 웃는 사진이 있던가? 아니요. 왜 다들 그렇게 심각한 표정일까요? 웃는 사진에는 소리가 들려. 카메라 너머에서 치즈 하는 소리. 그게 자기 얼굴인가? 남의 얼굴이지. 나는 여간에서는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어. 다 강연하는 사진이나 말하는 도중에 찍은 사진들이지. 20대 시절에 찍은 선생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핸섬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삼각지 살 적에 내가 직접 찍은 거야. 우수에 찬 얼굴이 꼭 영화배우 같으셨어요. 콧날이 길게 살았어요. 무드가 있지. 잘생겼다기보다는 내가 폼을 잡고 찍었잖아. 제임스 딘처럼. 시인 김수영도 러닝셔츠를 입은 모습에 비슷한 사진으로 기억됩니다. 여기 있지만 다른 곳을 보는 듯한 눈빛이죠. 젊은 날의 선생님 눈빛도 그렇더군요. 김수영의 실제보다 김수영의 사진이 더 자기답지. 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에 끌려온 죄수 같은 모습. 그게 이미지의 힘이라네. 나는 오늘은 모자를 쓰고 찍을까 하다 그만뒀어. 사진작가의 요청에 따라 검은 터틀넥으로 갈아입은 그가 조명기 아래 섰다. 먹색 배경천 앞에 선 선생을 보니 천공으로 발사되기 전에 우주선 같았다. 감정의 물성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로 선생은 가만히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조명이 닿아 선생의 머리털이 고양이 털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셔터 소리에 그가 움츠러들지 않도록 가만가만 말을 건넸다. 요즘에 통증은 더 없으신지요? 요즘에 나는 자네가 앉아있는 그 쇼파에서 자고 일어난다네. 예전엔 새벽에 아파서 아래층 침대에서 아내와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지. 그러면 집사람이 잘 수가 없어.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나 때문에 깨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소파에서 자고 일어나게 됐어. 바닥에 가죽 쿠션을 쭉 깔아두면 떨어져도 괜찮아. 여전히 새벽녘에 자주 깨시는지요? 요즘은 좀 괜찮네. 그런데 예전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면 새벽 4시 44분을 지날 때가 많았어. 음기와 양기가 바뀌고 어둠에서 빛이 생겨나는 즈음이지. 그 시간이 지나면 닭이 울고 새들이 울지. 언젠가 뉴욕에 갔을 때가 생각나는군. 뉴욕에 가면 건물이 다 드높아서 새들은 아래로 날아다니지. 마천루의 도시니까요. 당시엔 우리나라에 고층 건물이 많이 없을 때였어. 나는 60층 건물 15층에서 혼자 생활했어. 뉴욕 간 첫날 시차가 맞지 않아 밤을 꼬박 세웠다네. 시계도 볼 수 없어 가만히 있는데 어디선가 삑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환청인가? 여기서 새가 울 리는 없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삑삑 울어. 이번에는 서너 마리가 조심스럽게. 날이 조금씩 밝아지니 짹짹짹짹 여러 마리가 수다스럽게 우는 거야. 나는 제일 처음 운 녀석의 삑 소리를 들은 거지. 캄캄해서 다 잠들었는데 혼자 깨서 삑 하고 운 녀석. 어둠 속에서 새벽에 미세한 빛을 눈꺼풀로 스며들 때 그걸 느낀 예민한 녀석인 거야. 선생님은 새 한 마리에게서도 자기를 느끼시는군요. 얼리버드나 퍼스트 펭귄 같은 계도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그 예민함을 이야기한 거네. 새벽인가? 긴가? 민가? 하며 우는 새. 그러면 다른 놈들이 맞장구를 쳐서 야 맞다 같이 울면 새벽이 오거든. 새들은 합창만 하는 줄 알았지? 아니야. 제일 먼저 우는 놈이 있다는 걸세. 울음만 그런가? 방향을 바꿀 때도 그래. 함께 날아가다 최초로 각도를 트는 놈이 있는 거지. 동시에 울고 동시에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요?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여도 먼저 튼 놈이 있어. 흉선을 타고 공명이 된 거니까. 극장에서도 여럿이 박수치지만 제일 먼저 딱 치는 한 놈이 있잖아. 그래서 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우레 같은 박수가 되는 거야. 용감한 자고 예민한 생명체로군요. 어디서나 그런 존재가 있어. 새싹도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기어나오는 놈이 있어. 꽃도 먼저 터지는 봉우리가 있듯이 새벽이야 하고 가장 먼저 머리를 쳐드는 새가 있는 걸세. 뉴욕에서 처음 본 그 새에게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스승의 처진 눈꺼풀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빛과 어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린 새의 살갗 같은 눈꺼풀. 차가운 한 방울의 눈물을 짜내는 헐거운 거즈 같은 눈꺼풀. 가장 슬픈 것은 그때 그 말을 못한 것. 선생님, 새벽에 먼저 깨어 홀로 우는 자로 살아보니 어떠셨나요? 글쎄, 그보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참새처럼 비슷하게 짹짹거리는 걸 체질적으로 못 견뎠다는 게 맞겠지. 나는 장관할 때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눈을 감고 있었다네. 회의 나와서 밤낮 주무시오? 할 정도였지. 나는 자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싸울 일이 생기면 또 달려들어. 나는 교수회의할 때도 쭉 둘러앉아 순번대로 말하는 게 싫어서 안 간 사람이야. 저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자리가 회의 시간이에요. 요즘엔 식구들과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최근에는 가족들과 서로 오해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 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나니 가장 아쉬운 게 뭔 줄 아나? 살아있을 때 그 말을 해줄 걸, 이야.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고맙다고 할 걸. 지금도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죽음이나 슬픔이 아니라네. 지금도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죽음이나 슬픔이 아니라네. 그때 그 말을 못한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흘러. 그래서 너희들도 아버지한테 이 말은 꼭 해야지 싶은 게 있다면 빨리 해라. 지금 해야지 죽고 나서 그 말이 생각나면 니들 자꾸 울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 이야기를 꺼내. 어떤 이야기죠? 내가 외국 갔을 때 국제전화로 아들에게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어. 동네 애들하고 야구를 하는데 좋은 글러브 하나 있으면 좋겠다더군. 잠깐 짬이 나서 가게에 뛰어들어 제일 비싼 글러브로 주시오 해서 사다 줬어. 야구도 모르고 상표도 모르니 가장 비싼 걸로 달라고 한 거야. 아들이 너무 좋아했지. 그런데 노는 걸 보니까 행동이 좀 이상해. 어느 날 아내에게 애가 좋아해? 했더니 그 말을 하는 거야. 여보, 그거 왼손잡이용이야. 아버지가 미안해할까봐 말도 못하고 보면 얼른 바꿔 끼고 그랬어요. 그 애가 날 닮았어. 미안함과 결벽증 같은 것. 피는 못 속여.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으세요? 나도 마찬가지지. 일본에서 동네 작은 잡화점 같은 데를 가면 주인장이 가게에 없어. 딸랑 종소리가 나면 내다보는 거야. 하루에도 대여섯 명이나 올까 말까 한 곳들이지. 그런데 들어가서 주인장이 안 나오면 나는 바빠 죽겠어도 가만히 기다려. 물건들이 쌓여 있으니 마음이 찜찜해서 그냥 못 가는 거야. 사도 안 사도 반드시 인사를 하고 가야 해. 한국에서 백화점을 가도 그래. 여보세요 했는데 점원이 다른 데를 가잖아? 그러면 들고 있던 물건을 놓고 못 나와. 훔쳐갔다고 의심받을까 봐. 사람 마음이 다 다르잖아. 불현듯 별들의 오해라는 말을 썼다. 우리는 몇십만 광년 걸려 지구에 도달한 별빛을 보고 있지만 이미 그 별은 사라진 별일 거라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사랑, 믿음, 미움. 그 마음을 내가 느꼈을 법한 순간에 이미 내 마음은 그보다 먼 데 가버리고 없는지도 모른다고. 너와 나라는 별은 이미 마음이 지나간 길, 식어버린 빛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문득 그가 지구에서 사라지고 나면 아버지를 잃은 고아 같은 기분이 들 것만 같았다. 그가 나의 육친은 아니지만 이어령이라는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내가 평생 기자로 살고 작가가 되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용기를 내서 감상적인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그는 매정하게 훌쩍 몸을 뺐다. 자네가 내게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그건 내가 경험한 문명의 지정학이 특별하기 때문이라네. 저는 선생님을 바라보는데 선생님은 또 문명을 바라보시는군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쓴 인터뷰 기사에서도 선생님을 문명 선동가라고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과 문명의 얇은 막을 찍고 나온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르네. 이 문명의 경이로움, 기계의 경이로움에 감탄한 마지막 세대라는 말이지. 하지만 선생님, 디지털 신세계를 보는 지금 세대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신기원을 경험하는 세대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네. 디지털 문명이 우리에게 준 충격은 유성기에서 최초로 사람 목소리가 나왔을 때의 놀라움과는 비교가 안 돼. 사람이 없는데 사람 소리가 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 내 또래 사람들은 자동차가 지나가면 뒤를 쫓아가면서 냄새를 맡았어. 우리는 찔레꽃 향기를 맡고 별 향기를 맡고 두엄 냄새를 맡았지만 휘발유 타는 냄새는 처음 맡아본 거야. 지금은 공해에 불과한 그 어지러운 냄새에 경의를 느낀 거지. 그렇게 청각으로, 후각으로 직접적으로 문명이 우리에게 왔다네. 기차는 어떤가? 기차는 공장의 내장이 바깥으로 나와서 다니는 모양이었어. 시골 사람들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였지. 어떻게 공장 안의 기계가 바깥으로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지? 그때 우리는 산업화의 구체적인 맨살을 본 거야. 공장에 있어야 할 직조 기계가 벌판으로 나와 돌아다니는 그 모양을. 지금의 스마트폰이 가지고 온 충격과 변화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 시골 사람들은 농과 밭을 보고 새해를 보며 몇천 년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벌판에 철로가 생기고 시커먼 기계가 연기를 품으며 달렸네. 그뿐인가? 독수리만 지나가도 깜짝 놀랐는데 하늘에서는 비행운을 일으키며 비행기가 날기 시작했어. 옛날 사람들은 기계 문명도 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은 관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우리 뇌가 얼마나 썩었는지 모르네. 역설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뇌가 덜 오염됐었어.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못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뇌는 자연의 뇌와 문명의 뇌 사이의 얇은 막에서 태동했군요. 그 얇은 막을 찍고 나왔지. 인간의 뇌는 고생대의 뇌와 신생대의 뇌가 있어. 고생대는 변화를 싫어하네. 바깥으로 안 나가고 고향을 안 떠나려 해. 신생대 심피질 뇌는 반대야.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모든 사람의 뇌에는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가 동시에 탑재돼 있어. 변화하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고생대의 머리와 끝없이 새 것을 찾고 학습하는 신생대 심피질의 뇌. 우리 인간은 먼저 새 것을 찾고 학습했던 소수자에 의해 나아가고 있네. 소수자가 경험하고 만든 문명에 다수가 거저 올라탄 거야. 선생과 나 사이의 대화를 들으며 가만 셔터를 누르던 사진작가가 찍었던 사진을 정리해서 선생님 무릎 위에 놓아드렸다. 어떻게 순간순간 내 마음을 찍었느냐고 스승은 감탄했다. 진짜 내 모습은 코만 남았네. 늙어서 눈은 다 죽고 코만 살았어. 그래도 손이 마음에 들어. 손이 꼭 날개 같구만. 피사체로 수백 번을 더 지켜봤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폼 잡고 제대로 사진을 찍은 적은 흔치 않다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선물. 선생님, 말해보게. 혹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라서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야 많았지. 특히 홀로 타국에 떨어져 있을 때의 그리움이야말로 무엇하겠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싶은 건 왜 보고 싶어 했을까. 그 순간의 절실한 감정이라네. 간절히 그리워하다가도 화상 전화나 줌 같은 것으로 보면 그 절실함과 반가움이 비례하진 않아.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했겠나. 그 순간 볼 수 없기 때문이지. 식구 중에서도 딸, 손녀, 손자가 그립다 해도 예전보다는 감정이 많이 무뎌졌어. 못 견디게 보고 싶던 사람들인데 무뎌지더라고. 그리움도 무뎌진다고요? 그렇다네. 분노도 그리움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못 견딜 것 같고 격한 감정이 오래가면 어떻게 살겠나. 격한 감정은 몇 초 지나면 사라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 슬픔은 아주 가끔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네. 슬픔의 감정, 절망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오래가면 인간은 다 자살하고 말 것세. 별똥별이 훅 하고 떨어지듯 그리움도 슬픔도 그렇게 찰나를 지나가 버려. 하지만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이런 감정은 오래 남는다네. 이건 비밀인데 말이지. 그가 한껏 목소리를 낮췄다. 비밀이요? 지금껏 살아온 중에 제일 감각이 느리고 정서가 느린 게 지금이라네. 그게 진실이야. 죽음을 앞둔 늙은이가 절실한 시를 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 내가 지금 20대, 30대 감각으로 죽음을 겪고 있다면 지금처럼 못 살아. 내 몸은 이미 불꽃이 타고 남은 재와 같다네.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도 무덤덤하신가요? 아니야. 신께 감사하지. 인간이 생생하게 고통받을 것을 염려하여 감각조차 무디게 만드셨으니. 먼저 떠난 어머니와 따님을 만나면 나누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소아마비에 걸리면 다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 나는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처럼 어머니를 여윈 열 몇 살에 그 감정이 멈춰버렸네. 지금도 어머니를 꿈에서 만나면 그냥 말없이 울어버리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 후회되는 일은 있으신지요? 한 시간 강연만 하고 나와도 밤에 자다가 아악 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야.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갔구나. 바보 같은 소리를 했구나. 후회에도 또 저희를 위해 꾸준히 새로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글 쓰고 후회하고 또 쓰고 후회하고 책 나올 때마다 후회한다고 내가. 선생님, 이번 책의 제목을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할까 합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지 마. 저 세상으로 갈 즈음에 이 책을 내게나. 라스트 인터뷰에 자네가 썼잖아. 내가 사라진 극장에 엔드마크 대신 꽃 한 송이를 올려놓겠다던 얘기를. 나는 자네 그런 맥락을 좋아했다네. 마지막을 써내려가는 지금까지 나는 이 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책이 아름답고 고독한 생애를 살았던 스승이 당신의 가슴에 안기는 마지막 꽃 한 송이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 선생은 헤어지는 순간까지 지력을 다해 신학과 시학을, 빵과 영혼을, 글씀과 말씀을 분별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자신은 신학이 아니라 시학을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는 이 땅의 빵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러 왔으며 문자로 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생명을 낳는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니 그의 유언이 유서로 기록되는 이 책이 엄격한 문자가 아니라 독자들의 삶에 찰랑이는 비유의 말로 남기를 바란다고. 흔히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법으로 99마리가 아닌 한 마리의 양인 채로 나와 당신의 삶이 교제하기를 원했다. 유머의 달인답게 내게 의미심장한 농담도 던졌다. 김지수 작가, 그 얘기 아나? 찰리 채프린이 성대모사 대회에 나가서 자기를 흉내냈는데 등수 안 해도 못 들었다는 일화가 있어. 모창하는 사람이 채플린보다 더 채플린 같았다는 거지. 대상의 특징만 정확히 뽑아내니 더 진짜 같은 거야. 선생의 은근한 기대처럼 그가 남기려 했던 말 속의 말을 내가 정확히 잡아냈는지, 그래서 이여령의 말이 더 이여령다운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갔는지는 모르겠다. 소크라테스를 기록하려던 플라톤이 되겠다는 야심 대신 그저 겸허하게 스승의 마지막 시간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헤어지기 전 우리는 다정하게 어깨를 붙이고 기념 촬영을 했다. 창밖에는 오후의 빛이 저물어가고 있었고 선생과 나는 흑백 사진 속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당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게 있어.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 존재해.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 적은 없으나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니까. 촛불도 마찬가지야. 촛불이 수직으로 타는 걸 본 적이 있나? 없어. 항상 좌우로 흔들려. 파도가 늘 움직이듯 촛불도 흔들린다네. 왜 흔들리겠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야.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도 원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네. 바람이 없는 날에도 수직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파동을 만들지. 그게 살아있는 것들의 힘이야. 당신의 인생은 촛불과 파도 사이에 있었군요. 정오의 분수가 왜 슬픈지 알겠습니다. 촛불은 끝없이 위로 타오르고 파도는 솟았다가도 끝없이 하락하지.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는 침참하려고 한다네. 인간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높이 오르려고도 하고 심해의 바닥으로 내려가려고도 하지. 그러나 살아서는 그곳에 닿을 수 없네. 촛불과 파도 앞에 서면 항상 삶과 죽음을 기억하게나. 수직의 중심점이 생이고 수평의 중심점이 죽음이라는 것을.